어느 이민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정말 성심성의껏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울철주야 열심히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왠지 성도님들의 반응은 싸늘하고 또 냉랭하고 무엇보다도 삶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시기와 또 질투와 다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문제겠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한 가지 생각을 주셨습니다. 갑작스럽게 토요일에 교회 장례식이 있다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토요일이 되자 교인들은 조문하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놓여있는 관 앞으로 다가갑니다. 미국에서는 장례 예배를 마치면 고인의 관 뚜껑을 열고 마지막으로 고인과 작별 인사를 그 시신을 보고 할 수 있도록 뷰잉이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이날 예배는 이상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고인의 이름도 얘기해 주지 않고 또 설교도 하지 않고 그냥 우리 고인의 얼굴만 보자, 뷰잉하자 라고 해서 누가 죽은지도 모르는 채, 영문을 모르는 채 교인들이 이제 앞쪽에 있는 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관을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시신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얼굴을 이렇게 들여다봤겠죠. 근데 시신 대신 그 안에 커다란 거울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죽은 시체는 바로 그 거울을 쳐다보고 있는 자기 자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들은 그 관 안에 비추어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쳐다보면서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그 자리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마음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은 한 사람, 두 사람씩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장례식은 회개의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변화될까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사람은 내가 곧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때에만 사실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순절날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의 이 설교는 그것을 듣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자신들의 죄를 마치 거울로 보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저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죄를 각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구세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최초로 탄생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무엇에 중점을 두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를 마음 가운데 깨닫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나타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2장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 예수말 공동체 DNA 네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는 말씀 공동체, 그리고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 교제 공동체, 셋째는 예배 공동체,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말 공동체는 이 네 가지의 교회 DNA에 올인을 하고 전심전력으로 이 부분에 힘써 나갔습니다. 힘써 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들이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나타났을까요? 실은 오늘 본문 43절부터 47절까지의 이 말씀은 앞에 42절에서 초대교회가 올인했던 이 네 가지를 힘쓴 결과들입니다. 이 구절들은 성경을 정말 사랑하고 초대교회 부흥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사랑받아왔고 연구되어 온 그런 말씀입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변화는 실제적으로 복음을 살아낸 그리스도인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입니다. 억지로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경험한 급진적인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상황, 우리가 사모하는 말씀들이죠. 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급진적인 변화, 두 번째 급진적인 변화를 오늘 나누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급진적인 변화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외하는 삶.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삶의 진정한 변화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극적인 변화는 실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 자, 4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은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는 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내 삶 가운데 한 번이라도 뚜렷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자요 저명한 목회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두려움, 이 성경에 있는 이 두려움이란 단어를 번역하기를 경외와 경건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주의했습니다. 즉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런 막 대하는 사람을 우리도 싫어합니다. 실은 당신 좋아한다, 존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대하는 사람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막 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존경심을 갖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실은 막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만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례하지 않는다는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태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한결같은 충성심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속마음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한결같은 충성심,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이 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업신여김을 받다. 옛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만오리 여기심을 받는다. 이거를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바보 취급을 당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느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할 때 만오리 여기고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한 구절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지, 하나님에 대한 태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외도하지 않는 하나님께 올인하는 삶, 내 정말 살아계신 단 한 분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창조주라고, 구원주라고 그렇게 믿는 삶,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을 하고 정말 그렇게 예배하는가, 그런 삶이 초대교인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수백 년, 천년 이상 믿어왔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내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거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대접하는 삶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사도들로 인하여서 더욱더 표적과 기적과 이사들이 나타났다라고 성경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결국 초대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더 큰 능력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들이, 이런 경건한 것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폭발적인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더 불러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화죠. 우리 특세 여러분들 정말 가슴을 울리는, 또 격려를 하는, 우리를 찌르는, 감동이 되는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뭐 다 소개하고 싶은데 오늘 한 가지 변화에 대한 가지 제목이 이렇습니다. 질질 끌려온 은혜. 9년 전 고난 중 심근경색으로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우리에게 참 이런 사건이 필요합니다. 내가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만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 지구촌 교회 다니는 친한 부부로부터 전도받아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참 전도 잘하시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8년 전 고난주간 사순절 기간 금요일 저녁 예배 때 제가 좀 일찍 본당에 올라가자고 했더니 올라가서 저에게 화를 냈던 남편, 일찍 올라가자고 했다고 화를 냈다는 겁니다. 너무나 미워서 둘이 같이 앉았지만 서로 등을 돌리고 앉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혹시 오늘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때 화면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실 때까지 기도하시던 모습을 보며 서로 눈물 콧물 다 빼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번 특세에 남편과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마음으로 두 손 들고 뜨겁게 찬양하는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감격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우리 같은 존재를 어떻게 예배당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감격하고 또 감사하며 또 하나의 간증을 만드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타난 첫 번째 변화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에게 하나님 대접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분을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 삶입니다. 그게 예배죠. 자, 두 번째 초대 예수마을 공동체에 일어난 급진적인 변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위로의 그 관계가 온전히 성립이 된다면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제는 나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이타적인 삶으로 무게중심이 이동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세상을 보는 지경이 닮아졌고, 나만 이야기했던 나 중심적인 삶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꿈만 꾸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꿈을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에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실제적인 대안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의 출산율이 너무너무 저조합니다. 이탈리아가 세계 2위예요. 이탈리아는 1.2입니다. 그래도 한 명씩 이상 낳는 거예요. 우리나라 0.7입니다. 1위와 2위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을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대안 공동체입니다. 배우고 가르침이 단순히 지식에서 끝나는 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율법주의에 함몰되어서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딱딱하고 메마르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급진적인 적용을 삶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44절, 45절. 그런 마음으로 두 가지 마음이 드실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이십니까? 정말요? 정말 오늘부터 통장 다 공개하고 정말 한번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함께, 공동체는 서로 함께 자주 모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함과 동시에 서로에 대한 필요가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볼 때, 그리고 가진 것들을 서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44절 말씀에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 당신은 뭐 지금 우리의 시대처럼 그렇게 물건이 많지는 않았죠. 냉장고나 세탁기나 전기제품이나 TV나 핸드폰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았죠. 일상생활 물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모든 물건들을 통용했다. Share in common.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Commonwealth라는 이 말, 이게 사회복지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흔히 또 Social Welfare Service 뭐 이런 말도 하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여기서 나왔다라고 헛된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공산주의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사회재산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무력으로 행사해서 사유재산을 빼앗아서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준다라는 그럴듯한 플로리타 혁명의 논리가 있지만 공산주의는 개인의 인격을 무시하고 반면에 공산당이 더 우선합니다. 공산주의야말로 계급화된 조직이고 부유층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들이 만든 또 다른 상류층의 공산당에 그것을 전달할 뿐입니다. 피해 혁명을 통하여서. 근데 초대교회는 개인의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voluntarily,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재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그 은혜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먼저 나누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예수님이 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한과 동시에 자발적으로 이웃들의 필요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지상대계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에 대한 실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사무쳤겠습니까? 내 몸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은혜를 받아서 하늘에서 막 금덩이가 돈이 막 쏟아져서 돈이 남아서 풍족한 중에 사람들을 도왔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세계의 대부호 빌 게이츠, 오프라 윈프리, 또 골프의 황제라고 불리우는 타이거 우즈, 이런 세계의 갑부들이 뭐 1밀리언, 뭐 2밀리언 기부했다, 뭐 10밀리언 기부했다 이런 기사들을 종종 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들은 막대한 풍요로움 속에서 자신의 부를 조금 나누어 줄 뿐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때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Charity, 자선 기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의 의미는 훨씬 더 깊습니다. 여러분 너그러움이라는 영어 단어를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너그러움. 영어로는 generosity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의 너그러움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희생도 뒤따른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때 희생도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대가나 명예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도울 때 무엇을 바라고 돕는 것이 아닙니다. 두랩돈을 들인 과부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돈으로 단 몇천 원, 장국수도 못 먹을 그런 돈인데, 근데 성경에 어떤 많은 재물을 드린 사람보다 이 두랩돈을 드리는 여인을 비중 있게 예수님께서 묘사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안지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보다도 경제관에 관해서, 물질관에 관해서, 돈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상당수의 비유가 물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해 안지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드랩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야야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하나님의 물질관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44절 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하는 성경적인 물질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과부를 칭찬하신 이유는 풍족한 중에 남들에게 보이려고 헌금을 드린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과부의 희생 있는 헌신을 보신 것입니다. 너그러움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드리는 것에 많고 적음에 너그러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드림에 있어서 희생이 수반되는 너그러움이냐, 사랑하는 데 있어서 희생이 수반되는 사랑이냐, 그것이 나에게 희생이 동반되어지는 드림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색함으로 구제나 헌금을 드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쁨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럴 만한 충분한, 그렇게 이야기하실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하신 그 아들을 죽이는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좀 어려움 속에 있어도, 내가 계획하는 일이 내 생각대로 잘 안 되어도 나보다 더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울 수 있는 이 생각과 행동을 성경은 너그러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너그러움이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 때 느끼는 풍족함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 물질에 대한 삶에 대한 비결을 배웠다라는 이 고백, 누가 할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면요. 여러분, 우리가 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우리가 남아서 시간이 펄펄 남아서 주일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이게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죠. 오늘 예배를 현장에 오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몇 시간을 할애를 하십니까? 예배만 드리십니까? 오셔서 다른 사람들 예배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주일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에너지가 남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십니까? 아니시잖아요. 그건 사랑도 아니고 그거는 말 그대로 charity, 자선기부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헌신과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신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손가락 하나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 사랑과 희생이, 너그러움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신도 하나님도 희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와 이웃에 대해서 너그러울 때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너그러우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분명 서로에게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실제로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그래도 그렇게 고백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가 제대로 변화되어 산다면 정말 서로의 희생과 사랑 속에서 살맛이 나는 공동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공동체, 교회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구촌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꼭 담임 목사라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지구촌 교회는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사도행전적 공동체로 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 서로가 서로를 돕는,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돕는 문화가 있으면, 특별히 목장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런 서로의 필요를 쳐다보고 돕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우리 목장님들, 마을장님들을 그런 의미에서 많이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전에 나이 지긋한 시니어 성도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전 재산을 교회로 기부하고 싶으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가족도 없고 평생 혼자 지내셨는데 교회 기부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다 가져간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다음 세대와 소외된 이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죽은 후에 꼭 장례를 치러달라고 그리고 화장해달라고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3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에 이제 우리도 나이를 먹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산을 기부하는 그런 분들도 이제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물질관과 경제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경제관과 물질관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킹덤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코로나가 한참일 때 10만 원의 기적을 시작했잖아요. 수련회비 받은 것을 다 돌려줬습니다. 자원하는 청년들 100명에게 10만 원씩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반드시 의미 있는 일에 이웃을 구제하고 사랑하는 데 써라. 그리고 한 달 후에 이것을 보고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목장 교회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줬는데 이것을 목장에 가서 보고하고 팀으로서 같이 움직였습니다. 2022년도 킹덤 프로젝트 10만 원의 기적은 1000만 원을 심었는데 6830만 원이 되었습니다. 152개 팀에 958명, 약 1000명의 청년 대학생들이 262개 지역사회 단체와 3300명의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엄청나게 일한 거죠. 오병이어입니다. 청년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삶의 변화가 생겨서 작년 겨울에 더 한 번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물가가 많이 올라서 10만 원으로 안 된다고, 20만 원도 안 된다고 3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때를 썼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1월에 발표하려고 했어서 시간을 짧게 주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올해도 M5 to Kingdom 프로젝트를 하는데 30만 원의 기적을 저희들이 실천하고자 합니다. 너희가 떡 몇 개나 있느냐? 너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은 실은 모든 세대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던져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에서 바로 인생의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 주일, 최성은 담임 목사님의 선포로 시작된 M5 to Kingdom 프로젝트 30만 원의 기적. 지구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여 100개의 팀 총 68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3천만 원으로 시작된 30만 원의 기적은 지구촌 성도님들의 자발적 헌금과 헌신으로 인하여 총 8천여만 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30만 원의 기적을 통하여 미혼모, 보육원, 독거노인, 소외계층, 미자립교회, MK 등 도움이 필요한 4,186여 명 대상자와 138개의 기관을 섬기며 지역과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M5-2 소상공인 때 후원받았던 청년 중에 한 명입니다. 정말 어려웠을 때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로 얼마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필요한 물품을 사가지고 의원에 찾아뵀었는데 물품도 도움이 되지만 기도 후원이 훨씬 더 힘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베트남의 어린이들에게 어린이 성경책을 지원하는 일에 수익금을 사용했는데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알고 누리는 어린이들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 입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곳에서 풍성하게 체험하시는 것을 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동료들이 많이 있는데 더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면서 함께 참여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혼자는 어렵지만 모두 함께 할 때는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구나. 우리 교회가 홀로 있는 자들, 혼자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구촌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과 기적을 이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이번에는 좀 시간이 짧았지만 시간을 더 달라고 하셨는데 12월 한 달 동안 했습니다. 이번에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장년 목장 20개, 글로벌 3개, 교육 목장 2개, 젊은이 75개, 총 100개 팀이 700여 명이 140여 개 기관을 섬기고 4,200명을 섬겼고 3천만 원의 시드머니는 총 8천만 원으로 2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100페이지라는 리포트를 제가 다 읽어봤어요.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목만 따도 이렇습니다. 국내전도 후속 섬김으로 전주를 다시 가서 어려운 미자립 교회를 돕고 온 목장도 있습니다. 파출소, 안전센터, 보육원 10개가 넘습니다. 백혈병 어린이, 선교사님 후원, 독거노인들 지원, 트리트먼트 제작 판매를 통해서 이웃 돕기, 그룹홈 청소년 섬김, 초등학생들 섬김, 다문화 가정들을 많이 도우셨더라고요. 선교센터, 장애인 복지관 섬김, 지역 아동센터, 무슬림 현지 목회자 섬김, 지역 주민센터, 공산주의 국가 현지 크리스천 돕기, 여성가족부센터 돕기, 연탄 나눔 봉사자들이 다섯 개 팀이 넘었습니다. 탈북민 자녀 돕기, 노숙인 식사봉사, 노방전도, 미혼모 가정 돕기, 중독센터, 경로당, 베이비박스 아이들, 학교 박 청소년들, 위탁가정, 입소자 성경전달, 공동생활가정, 학대 아동 쉼터, 대학교와 버스 정류장, 복음 광고, 장애인 직업 재활센터, 유기견센터, 저소득 소외 계층 등.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몸으로, 시간으로, 또 물질로 도울 수 있었겠습니다. 그 중에 너무 많은 좋은 간증들이 있지만 하나만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저희 가정은, 그러니까 지구촌교회 다니시다가 지방으로 가셨나 봐요. 지구촌교회 30주년 기념 M5 to Kingdom 프로젝트 30만 원의 기적을 선포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선착순에 늦으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일단 교회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1등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뽑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30만 원이라는 시드머니를 포함해서 제가 일하는 회사 및 관계사의 후원금을 모았고 음악 활동을 함께하는 클라리넷 앙상블 단체에 2023년 12월 21일 사랑 나눔의 밤 재능 기부 행사를 통해서 후원금을 모금하였습니다. 그렇게 30만 원으로 시작된 기적의 축제는 550만 원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후원금은 아동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등 6개 기관 총 470명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번 30만 원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다시 깨닫게 되었으며 사랑이 있으면 어디에서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런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재능과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M5 to Kingdom 프로젝트 30만 원의 기적을 주관해 주신 지구촌교회와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작지만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 놀라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갖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런 급진적인 변화를 감당하며 내 피와 같은 살과 같은 물질들을 이웃과 나눌 수 있었을까? 무엇의 원동력이 있었을까 고민합니다. 답은 심플하고 한 가지입니다.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와 너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선포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어찌할꼬, 제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이웃의 필요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급진적인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지구촌교회가 그렇게 살아오셨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놀라운 사랑의 사역에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은혜만 저희들이 묵상하여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은 인생, 제한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각인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급진적인 변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십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신 교회 고백합니다.
사랑.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고백합니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고백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그렇습니다. 하나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깊지 않은 교회.
고백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신, 사랑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의 이웃들도 그런 진심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짧고 또 연약하고 한정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짧은 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인생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예배하고 공동체로 서로 함께 모이면서 그들의 삶에 나타났던 급진적인 변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삶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이타적인 삶이 30주년을 맞이하는 지구촌 교회 공동체 가운데 모든 주님의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더욱더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귀한 백성들의 사역과 삶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몸부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